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사랑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겸손의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브라질 사람들에게 또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왜 돈을 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4년에 한 번씩 있는 월드컵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4년에 한 번씩 있는 월드컵 경기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약 4년 동안을 열심히 돈을 모아서 현지에 가서 재밌게 월드컵 경기를 보고 즐기고 돌아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4년에 한 번씩 그 월드컵 경기 보고 그 여행을 떠나고 구경하는 그게 본인들을 회복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휴가를 보내지요. 휴가. 또 방학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가를 보내고 방학을 맞이할 때 우리가 그 휴가와 방학의 진정한 목적이 뭡니까? 왜 휴가를 보내고 우리가 왜 방학을 보내지요? 다음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재충전하고 회복시키고 회생시켜서 더 나아가고 싶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걸 비근한으로 스포츠의 예를 들자면 축구를 할 때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지요. 하프타임 같은 경우 15분 동안 주어지는데 왜 하프타임이 있습니까? 전반전을 열심히 뛰고 나면 그 쉬는 시간을 통해서 물도 마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대팀의 전술도 다시 한번 파악하고 후반전에는 어떻게 다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힘을 얻고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하프타임이 필요한 거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가끔 우리 신앙에 이러한 회복을 필요로 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서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에 보면 희년, 그 다음에 안식년, 그 다음에 안식일이 있지요.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겁니다.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을 희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때는 어떤 집에 어떤 사람이 종이 되었으면 50년간을 그 집에서 종이 됐다라면 희년이 됐을 때는 그 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땅도 쉬도록 놔줘야 됩니다. 안식년, 자 6년을 지나고 7년 안식년인데 이 안식년은 땅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땅을 통해서 소산물을 거뒀으면은 나머지 1년, 7년째 되는 1년 동안은 이 땅으로 하여금 안식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도 뭐 해야 되니까요?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땅을 1년 동안을 그냥 편안하게 땅을 놔주는 겁니다. 또 안식일이 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으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하나님과 나하고만 관계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취하는 그런 게 안식일입니다. 자, 희년, 안식년, 안식일.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회복입니다. 회복. 회복하기 위해서, 회생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감에 있어서 가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회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부활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저번 주에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이제 부활절이 저번 주였고 이제 돌아오는 또 주일에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안내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가 부활한 것처럼 양무리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부활이 있으면 좋겠다. 신앙의 회복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주님,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의 부활, 신앙의 회복이 정말 필요하군요. 그래서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군요.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요? 했을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랑의 회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사랑했던, 순수하게 사랑했던 이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갑자기 금이 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담될 수도 있고 신앙이 퇴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하게 사랑했던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 말씀은 제가 그 몇 년 전에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시리즈에서 잠깐 전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그때 전했던 말씀에 많은 부분이 더 추가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그 말씀을 우리가 보완해서 함께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예베소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예베소 교회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요한 계시록은 누가 썼냐면 요한이 썼습니다. 유일하게 주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늙어서 죽었던 사도, 왜냐하면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밧모섬이라는 곳에 가서 약 그의 나이 90세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계시로 보여준 거예요. 묵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함과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여준 다음에 요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현 주소를 가르쳐준 겁니다. 소아시아라고 하면은 터키를 말합니다. 터키에 있는 일곱 교회, 그곳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일곱 교회를 하나님이 요한에게 지목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 많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일곱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은 대부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지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 여행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서 사도 바울이 50년 내지는 60년대에 그가 죽고 났을 때 이제 AD 90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게 90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지 언 30년, 적게는 30년, 길게는 5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이 에베소 교회가 아주 훌륭한 교회예요.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교회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처음에는 담임 목회자가 바울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회자는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또 다른 목회자가 했겠죠. 그런데 이 교회가 처음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가 30년, 40년, 약 50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변질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First love, 첫사랑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이 첫사랑을 상실해버린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굉장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교회.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주님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수고와 헌신과 인내와 이단들을 색출해내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안 하는 굉장히 나름대로 주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서 성도들이 열심히 했던 교회예요. 정말 열심히 했던 교회인데 중요한 건 열심히 했는데 본질이 빠져버린 거예요. 알맹이가 빠진 겁니다.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한 그 순수한 사랑이 없어진 상태에서 열심을 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열심히 이런 것처럼 해서 잘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약간의 칭찬도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책망을 합니다. 첫사랑을 상실해버렸구나.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 너희가 만약에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엄한 경고를 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함께 우리 시간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왜 우리가 첫사랑이 회복돼야 되는지, 그리고 첫사랑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첫사랑이 회복되어 우리 신앙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부활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우리 개인, 주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 주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함께 시간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다뤄야 될 주제는 왜 첫사랑이 회복돼야 되는가? 여러분 주보에 함께 받아 쓰시면 될 겁니다. 왜 첫사랑이 회복돼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네 가지의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왜 첫사랑이 회복돼야 되는지, 첫 번째 이유는 첫사랑이 없는 신앙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랑이 없는, 쉽게 말하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신앙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자, 2절부터 한번 봅니다.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보세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습니다. 이들은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수고를 했어요. 무슨 수고냐? Hard work라고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만 일을 한 게 가정을 위해서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요 열심히 열심히 수고한 교회입니다.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 뭐냐면은 인내했어요. 참았어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참고 또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캔디의 마인드가 있었나 봐요.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그러면서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교회 안에 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교회 안에서 이 악을 조성하고 이 악한 사람, 나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교회에서 색출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자기가 뭐냐면은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칭 사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는, 사도 시대는 바울에게서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그 다음에 나중에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가 들어왔죠. 열두 명의 사도와 맨 마지막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까지 해서 뭐냐, 뭐가 끝났냐면 사도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교황이 사도권을 계승한다고 비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대 교황이 누구냐면 베드로.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사도성을, 이 사도직을 계승하고 있어서 교황이 그것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가 뭘 했다고요? 자칭 자기들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드러내서 잡아냈어요. 끝났기 때문에 이미 사도시대는 끝났어요. 바울로부터 끝난 겁니다. 그런데요 캐톨릭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현대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 피터 와그너를 중심으로 해서 뭐냐면은 신사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자기들이 사도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본인들이 직접 사도권을 계승받았다. 그래서 이 사도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고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한국에서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가 이런 피터 와그너하고 같이 하면서 이런 신사도 운동을 하면서 그런 사도권을 가지들이 있어서 사도권을 자기들이 계승한다 해가지고 본인들에 의해서 사도성이, 그래서 위임하면 사도권이 가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가 어떻게 되냐, 꼭 기독교 안에 교주나 사입이나 이단들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멀몬이라고 하는 사람, 왜 멀몬교를 만든, 어느 날 하나님 갑자기 자기한테 계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를 받아서 쓴 게 멀몬교 아닙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그 빛을 입어서 자기에게 어떤 계시를 해줬더라고.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안에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집단들이 등장하게 된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시대는 끝났습니다. 바울에게서 사도시대가 끝났어요. 단지 우리는 사도들과 같은 삶을 사는 거지 사도라고 하는 이 뭐냐 직함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독교 안에서 이런 것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사도권이 있어서 네에게 사도권을 계승한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단이 출발하게 되는, 이제 이단이 등장하게 된 다 배경이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요, 심지어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을 다 드러냈어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했습니까? 6절을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미워했던 뭡니까? 니골라 당의 행위. 이 행위를요, 굉장히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워하니까 얼마나 잘한 겁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이 교회도 미워해서 정확하게 이 구분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니골라가 누굽니까? 여러분, 헬라어로 니골라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발람입니다. 발람. 의미가 뭐냐면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라는 뜻인데, 구약에는 발람, 그러면 신약에는 니골라라고 하는 의미가 같아요. 뜻이 같아요. 이 속이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 때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모압 왕이 누구냐면 그때 누구예요? 발락입니다. 발락. 발락이 백성들 오니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저 백성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건데, 그럼 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저주를 시킬까 했을 때, 그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라. 그래서 저주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이 너 저주하지 마. 너 내가 시키는 말만 해야 돼. 너 내 백성들을 함부로 말하면은 내가 너 가만히 두지 않아. 말을 하니까 발람이 저주를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안 했는데 중요한 것은 발락에게 힌트를 줬어요. 교묘하게 힌트를 줬어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발람의 교훈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힌트를 줬냐면은 저 백성은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저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음란한 행동을 하면 안 되라고 살짝 힌트를 준 거예요. 딱 이걸 눈치챈 거예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저기 심판할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이 어떤 꼼수를 부리냐면, 모압에 있는 제일 예쁜 아가씨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룰루랄라 룰루랄라 춤을 추게 만들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이쁜 여자들이 앞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너무너무 이뻐. 만약에 우리 교회 여성분들이 그때 그 시대에 있었으면 분명히 그 여인들로 뽑혔을지도 모르겠어요. 예뻐가지고. 그런데 미인계를 쓴 거예요. 예쁘니까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모압의 여자들을 딱 살짝 가가지고 저기 나 따라와봐. 그래가지고 살짝 들고, 아니나 다를까 여자들이 그러길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건, 이스라엘 남자들이 싹 데리고 와서 몰래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안 해야 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겁니다.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럴 때 이제 이 여자들이 뭐라냐면, 자기야, 저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민족들은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우상 숭배하는데 자기도 한번 해봐봐, 얘기 한번 절을 해봐라. 그러니까는, 아니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또라이가 됐나, 아니면 이 사람들 정신을 잃었나. 그 여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 뭐 이까짓 한번 하지 하면서 그 우상 앞에 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은 음란한 행동을 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수십만 명을 죽입니다. 왜요? 음란한 짓을 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와서 텐트로 들어가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찔렀는데 두 명이 동시에 찔려서 땅에 창이 박혔으니까 얼마나 세게 찔렀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비느하스의 창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처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어떤 축복을 했냐면, 너희 집안은 영원히 대제사장의 영광을 주마. 그래서 축복을 했어요. 왜냐하면 비느하스 창, 이 거룩의 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엄청나게 큰 낭패를, 하나님을 또 심판을 받게 되지요.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 바로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 우상 숭배를 교회 안에서 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음란한 영을 조성하는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이걸 미워하는 이것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우상 숭배와 여러분 이 음란한 행동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게 없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우상은 뭐라 했습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뭐냐? 우리 시대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집착해서 좋아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만약 그게 돈이면, 아니면 자기 명예면, 안락이면, 여러분 명예면, 그 여기 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집착하는 것이 있으면,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뭐냐? 신약 시대에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우상 숭배도 했고 음란한 영이 있기 때문에 이 니골라당이 그런 것을 했던 것입니다. 이 교회가 굉장히 그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악한 자들을 쫓아내고. 잘한 거잖아요. 그냥 우상 숭배자들과 음란한 사람들 쫓아낸 거면 교회가 잘한 거잖아요. 이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수고와 이렇게 많은 헌신과 이렇게 많이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상실해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렇게 엄한 경고를 하셨단 말이죠. 첫사랑을 상실해버린 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헌신하고 섬기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많은 수고와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된 것, 여러분의 그 헌신과 사랑과 섬김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대서 비롯된 헌신과 섬김이면 주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는 이 헌신, 노력, 주님은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상실돼버리고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안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 수고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안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상실돼 버린 상태에서 하는 헌신과 섬김은 주님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헌신과 섬김을 왜 하시는 겁니까? 뭐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헌신과 섬김의 진정한 모티브, 동기와 골, 목적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이후에 우리의 헌신과 섬김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빠져버린 우리의 수고와 헌신, 주님은 의미 없게 생각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왜 우리가 첫사랑이 회복돼야 되는지. 첫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됩니다. 4절을 볼까요?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서 비롯된 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부활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책망과 하나님의 책망의 목적이 상당히 다르지요. 사람들이 대부분 책망을 할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책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때로는 내 마음이 슬퍼서, 아파서, 그리고 화가 나니까. 이런 인간에게 하는 책망은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책망한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신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회복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책망은 들으면 좋은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목적이 뭐냐? 회복시키시려. 또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책망합니다. 목적이 뭐냐?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주님이 직접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게 주님의 책망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망은 들으면 좋은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진노만 더 쌓을 뿐이지요. 여러분,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왜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을 합니까? 책망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죠. 일을 못해서요? 헌신을 안 해서요? 노력을 안 해서요? 섬기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첫사랑을 상실해버려서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님의 책망의 특성은 일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상실된 채 주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주님은 책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책망과 그 다음에 첫사랑의 이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쓰심의 이 관계를 보면 우리가 참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자, 베드로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주님을 잘 따랐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을 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절대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버리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기 위해서 이제 심판받으러 이렇게 들어가는, 영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사람들이 야, 나는 네가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봤어. 너 예수의 당이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야. 나 몰라. 이렇게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어떤 말로 저주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저주를 했다는 것은 욕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그리고 그 죽지 않으려고, 순교를 당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엄청나게 저주를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엄청나게 무서운 말로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예수님이 마지막 저주를 했을 때 예수님이 멀리 계셨던 예수님이 고개를 딱 돌려가지고 베드로를 봤어요. 베드로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하고, 마지막 저주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고개를 딱 돌려서 베드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베드로를 딱 보니까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그때 아무 말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귀는 크기 때문에 다 듣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메시지를 보냈지 않았을까요? 눈으로 부인은 해도 되지만, 그것도 안 되는 거지만 부인은 할 수 있겠다마는 나를 저주할 필요까지는 없잖아. 어떻게 나를 저주까지 하니? 그것을 딱 예수님의 눈길을 딱 봤던 베드로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밖에 나가서 심하게 땅을 치면서 통곡하잖아요. 왜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을까요? 비전을 상실해서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요? 자기가 단지 부인했다는 것 때문에요? 그가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왜 나의 주님을 저주를 했을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서 통곡을 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전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 같으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냥 차라리 멀리 도망가지. 네가 나를 저주를 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분명히 따지고 혼을 내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런 거 하지 않고 뭐라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전혀 주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저주까지 했고 주님을 부인했지만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상실되지 않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주님을 저주했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까지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 양을 먹여라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던 베드로. 다윗 볼까요? 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음란한 짓, 그 다음에 자기 병사까지 불약에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예? 또 인구조사까지 하고. 그러나 여러분, 다윗에게는 여러분 그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었던 그 마음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1절을 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가 그렇게 잘못을 하고 많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에게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든 다윗이든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대하게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까? 얼마나 많은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까? 멈추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헌신하고 섬기고 노력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 듭니다. 누가 몰라주니까. 그리고 여러분 좌절합니다. 그리고 힘이 들어버립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데 열심히 해보십시오. 시험 듭니다.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좌절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지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헌신합니다. 끝까지 주님 붙들고 갑니다. 이게 본질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자녀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끝까지 여러분에 대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수고할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 시켜보십시오. 하루만 데리고 있어도 여러분, 어이구 이 사람 다른 데 안 가나? 왜 우리 집에 계속 있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은 왜 여러분을 계속 끝까지 살면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헌신과 노력과 섬김을 계속 아끼지 않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치지 않고 시험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해안에서 묘한 것 봤어요. 사랑하는 남녀 사이 지치지도 않더라고. 있는 거 다 주더라고. 그래도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있는 거 다 주고 같이 있고 싶고 지치지도 않아. 잠도 안 자더라고. 세상에. 그렇게 밤늦게까지 하면서도 그 다음날 만나면 또 좋대.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나면 또 좋대. 계속 만나면 좋대. 여러분, 여러분 부부 사이에 그렇지요? 아이들 있으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그렇지요? 여러분 결혼할 사람하고 지금 관계가 그렇지요? 아이고, 저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해서 어떻게 사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부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저도 이 마음을 놓지 않으려고요.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왜 우리가 첫사랑이 회복돼야 되는지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첫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뭐라 했습니까?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네가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촛대를 옮기겠다. 1절에 보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일 했죠. 여기서는 일곱 금촛대가 뭐냐면은 지금부터 2장에서부터 나오는 일곱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촛대 사이를 거니르세요. 촛대 사이를 거니른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특별히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그 거닐다고 하는 것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양무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주님은 보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요. 큰 촛대를 그 거닐면서 어가면서 거기에 다 보고 있어요. 통치하면서 다 관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뭐냐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촛대가 뭡니까? 여러분 이 성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성전에서 촛대는 빛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촛대, 이 촛대가 거기다 불을 켜서 빛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촛대를 옮겨버린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촛대를 옮겨버리면 거기에 뭐가 임하는 거죠? 어둠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촛대를 옮겨버리면 여러분 영적인 암흑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따가 스쳐만 가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촛대가 옮겨진 사람들은요 설교를 들어도 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에게 역사한다라고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귀를 막아놔버려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막아놔버립니다.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영적인 마음을 막아놔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가 시작이 돼버립니다. 촛대가 옮겨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촛대가 옮겨진 건 뭡니까? 빛을 상실해버린 거죠. 뭐냐면은 그만큼 세상을 향해서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여러분 그만큼의 영향력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라고 했는데 그 빛이 상실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혀 무가치한 사람 별로 능력도 없고 별 볼일 없는 무가치한 사람 무의미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암흑기가 시작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금촛대가 옮겨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더 쓰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촛대를 옮겨놔버린 것은 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 여기에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촛대를 옮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빛으로서 영향력이 상실돼서 무가치한 존재가 돼버리고 영적 암흑기가 되는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돼버린 게 촛대가 옮겨져 버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신앙생활이 아니면 촛대를 옮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이 그리고 개인의 삶이 금촛대가 옮겨지는 촛대가 옮겨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물의 교회라고 하는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촛대를 옮겨놔 버리면 나 너희 필요 없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통치가 없고 영적 암흑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향력이 없는 아무 별로 가치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게 오늘 말씀의 영적 원리에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이런 개인, 이런 가정, 이런 교회. 여러분, 촛대가 옮겨진 사건들이 있지요.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촛대가 옮겨져 버린 성경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원래 가인이 큰아들이잖아요. 아벨이 둘째 아들이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줬죠. 그런데 예수님의 혈통을 보면 가인으로 이어집니까? 셋으로 이어집니까? 셋입니다. 촛대가 가인에게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셋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루벤, 둘째 아들 레위, 그 다음에 시몬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혈통이 이어져요.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루벤은 하지 말아야 될 음란한 행동을 해서 촛대가 둘째에게 옮겨졌는데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뭐냐? 혈기로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세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분노를 하나님 보고 얘네 안 되겠다. 촛대를 어디로 옮겨놨냐면은 유다에게로 딱 옮겨놨어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에서가 큰아들이에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피리비리해요. 유약하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서는요, 뭘 했냐면 장자권과 축복권에 대하여 등한시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딱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그 조상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지를 아니까는 어떻게 하면 우리 형의 장자권과 우리 아버지의 축복권을 내가 받을까?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고 그걸 안 거예요. 영적 시세라는 거,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걸 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에서에게 촛대를 누구에게 옮겨놨냐면은 야곱에게로 옮겨놔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했냐면은 엘리 시대가 끝나버리고 사무엘에게 옮겨놨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왕이 있었는데 사울왕이 형편이 없으니까 촛대를 누구에게 옮겨놓습니까? 다윗에게 옮겨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민인데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로서 올바른 삶을 살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촛대를 옮기는데 이스라엘의 촛대를 어디로 옮깁니까? 이방인들을 옮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에는 교회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 교회로 옮겨놔버린 거예요. 촛대를. 여러분, 촛대 옮겨집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 중에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먼저 예수님 믿고 먼저 어떤 직분을 받고 먼저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열심히 믿네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주님을 너무나 너무나 사랑해요. 그러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질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귀하게 지키십시오. 아름답게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지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다 잃어버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이 첫사랑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냐? 마지막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첫사랑이 없는 신앙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 또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뭡니까? 첫사랑이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데서 하는 신앙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상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전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서는 것은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무슨 심판이냐면은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 심판을 받는데 윤길라 예이 앞에서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영접해서 지금 이 천국에 올 때까지 네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 상급 심판하는데 상급 심판, 상급을 주기 전에는 먼저 공력 심판을 하겠다. 그래서 상급 심판 있기 전에 공력 심판이 있습니다. 이 공력 심판 때 남아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급을 주니까요. 공력 심판이 뭐냐? 하나님께서 딱 이, 네가 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로 슉 지나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불로 지나가게 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배 같은 것은 남아있고 풀이나 나무나 집 같은 것은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사라지고 어떤 게 남냐 기억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because of Lord, 주님 때문에,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우리의 모든 신앙은요 다 불에, 하나님의 불에 타지 않고 다 남아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한 이유가 나를 사랑해서 나 때문에 했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의해서 상이 주어져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잘 될 수 있으니까 봉사할 수 있어요. 내가 축복받으려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또 내 명예나 나 같은 사람이 저기 인정받고 존재감을 느껴지고 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내 사업이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력 심판이 있을 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축복, 가정 축복, 삶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정과 철저히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의 불이 싹 지나가면 모든 게 불타서 하나도 없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뭐 때문이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회복.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녀 사이에서도 열심히 같이 데이트를 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뭘 얻어먹고 이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부부를 위해서 서로 간에 배려하고 섬겨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모든 것들이 다 중심이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그러듯이 주님께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 걸로 아니면 여러분 다 공력 심판대에 불타버립니다.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냐 성경에 마치 이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서 왜냐하면 보니까 뭔만 남아있어요? 뭔만 남아있을까요? 구원받은 자기만 남아있어. 구원받았으니까. 왜 남아있을까요? 구원받은 자기가 왜 남아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안에 있으니까 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싹 타고. 그래서 나만 딱 땡그랗게 남았어. 그래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상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서 너무나 너무나 사랑해서 했던 작은 헌신 하나, 섬김 하나, 그거 주님께 가면 다 주님께서 상으로 여러분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천국에서만 가서 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이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세 가지는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랬죠. 7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첫사랑으로 회복하려면 뭐냐?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들어야 됩니다. 물론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 주님의 음성도 주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척하고 종교자처럼 여기 앉아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절대 말씀합니다. 이 고귀한 말씀은, 주님의 이 고귀한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두 번째,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뭡니까? 이 얼마나 내가 주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졌는지,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마음이 멀어졌는지, 아니면 얼만큼 멀어졌는지를 항상 우리 자신의 상태를 검증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상실되어버린 건지 아니면 여전히 있는 건지 우리 자신을 검증해 보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이 빼앗겨버린 게 혹시 돈이 내 마음속에 중심으로 들어와 버려서, 아니면 어떤 명예가 들어와 버려서, 출세가 들어와 버려서 무엇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바꿔놨는지를 우리가 자신 그 원인과 상태를 잘 검증해 보고 이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첫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죠.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서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하는 자백이 아닙니다. 자백은 자연적으로 당연히 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회개는 뭐냐면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돌이키기 위해 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상실해는 그 마음, 없는 그 상태를 자기가 하나님이 듣게 해줬으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알고, 돈 때문이면 돈 사랑하는 마음을 끊더라도, 명예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것을 끊더라도, 여러분 인정받는 거면 그걸 끊더라도, 출세라면 그거를 끊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돼서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진다라고 성경은 엄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했고, 오늘 이제 부활절 이후에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실제적인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된다?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회복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마음이 회복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했던 그 순수하고 거룩한 마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